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주의 날에 주님의 집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모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십니까?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지 못함이 가슴 아프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사건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사건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여야 할 만큼 아픔의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로서 모임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주의 회중은 감람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는 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이제 그 감람나무의 뿌리와 부유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교회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잎이 푸르고 생생하고 살아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지는 죽어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회중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열매 맺는 가지처럼 그렇게 됩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 제시한 것처럼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나무일 뿐만 아니라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외인이었고 주님의 회중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중의 일부로 존재할 자격이 없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신 지위에서 우리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쳐놓고 우리를 일그러지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은 나무로 바꾸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 되어졌고 그 회중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에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의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는 주님의 회중 가운데 한 위치와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이 기도하는 집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실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시는 주님의 회중 안에서 한 위치와 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 중간에 이 일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광야까지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저 남쪽 지역,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맨 남쪽 지역, 지중해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돌아갔던 사도들이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불러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른 나무가 세례의 물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두 가지 요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나무를 마르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나무를 살게 한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나무를 마르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도의 행적으로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이 책은 정확하게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행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사역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서도 증거됩니다. 8장의 첫 부분에서 빌립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들을 연합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고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부어지셨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한 회중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 모습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빌립은 이제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빌립의 책임이 마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빌립은 이 수천 명의 사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할 일이 많았고 증인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빌립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일은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기 위한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서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빌립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지역에서 남쪽까지 내려가는 그 일을 필히 감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역을 감행했다고 한다면 너는 사마리아에 머물고 내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책 뒤에 지도가 있는 몇 개 수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쯤 성경을 펴서 그 지도를 읽고 싶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얼마나 움직였을까?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에서 설교했는데 사마리아는 팔레스틴 중간에 있고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한편 가사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 지도 아래쪽이고 지중해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은 특이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북쪽에 빌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여 많은 사람의 복음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서 남쪽 길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이 일을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사역을 위하여 빌립을 준비시키고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경은 26절의 끝에 또 다른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 곧 가사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 약 100년 전에 파괴되었던 옛 팔레스틴의 도성입니다. 로마는 원래 가사의 남쪽에 새로운 가사를 건설하고 새로운 가사를 가는 새 길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광야 혹은 광야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명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옛 가사로 내려가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더 많이 모여서 풍성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그곳,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난단 말입니까?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 지역은 이미 황폐되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만일 빌립이 선교 이론을 공부하고 성공적인 교회 계획을 위한 규칙들을 따른다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물러서 자신이 최초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립의 행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행하신 그런 행적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어떤 이유로 거기에 가기로 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병거탄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여왕의 보물을 맡은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간닥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만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시대에서 에디오피아는 오늘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수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꽤 분명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좀 더 분명하게 간다게라고 언급되어진 이 이름, 이 내시가 나일강 상류에 위치했던 크고 부유한 도성인 고대성 메로에서 왔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인들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왕은 신들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내시가 왕궁의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태후 곁에 있었습니다. 이 여왕, 왕태후의 명칭은 간다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티오피아인은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저명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고향 마을에서 이 내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들었던 것이고, 이제 그는 땅끝에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 길을 무릅쓰고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에디오페는 또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는 내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세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시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일반적이었고 왕의 하렘, 즉 왕의 거실에, 여왕의 거실에 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많은 정부의 공직자들이 내시였습니다. 이 내시란 사실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를 가질 수 없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시란 문제가 뭐 별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들에게는 엄청난 문제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와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옛 언약의 법에 따르면 그는 결코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명기 2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엄경이 잘린 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고환이 눌려 터졌거나 엄경이 잘린 사람은 야훼 회중에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인은 야훼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야훼의 유대인의 회중에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모임은 입장 금지구역에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모든 앙금을 다 준다 해도 성전 모임에 결코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에티오피아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 성전에서 당신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고 깊이 가로놓인 골짜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시는 마른 나무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완전히 접붙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내시들은 선택에 의해서 내시가 되지 않았고 강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시들은 야훼 회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야훼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내시들은 이상하고 악한 우상숭배, 특별히 다산의 여신 이슈타르 혹은 아스타로를 섬기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우상숭배와 당신의 이름을 예배하는데 혼합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시들을 성전에 출입을 금지당한 이유는 또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7절에 레위인들은 내시이거나 혹은 소경이거나 절뚝발이거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처럼 결함이 있으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2장에서 이 규례에 대한 또한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동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22장 24절에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야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치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완전하심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형상이 망가진 형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시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시는 자신이 마른나무란 이 두려움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제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내시가 이스라엘 하나님 교제로부터 배제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에디오페 내시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자신이 내시라는 사실이 결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내시가 야훼 회중의 완전한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완전하게 하나님의 감람나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접붙임을 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오페아 국구를 맡은 이 내시는 하나님의 집에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백성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습니다. 이런 에디오페아 내시에게 우리는 시편 68편 31절의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서인 즉 에디오페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라라고 말합니다. 구서인 에디오페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든다라고 말하였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시는 야훼 회중 안에서 입장을 거부당하기 위해서 되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이 질문이 내시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포함한 두루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는 병거가 가사로 가는 광야길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 읽기 시작한 것을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에디오피아인들은 이사야 1장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읽었을 것입니다. 6장에서 야훼의 강력한 거룩하심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야훼의 면전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가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칠 정도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으로 계속 읽어갔습니다. 11장에서 한 가시가 다윗의 계절에 나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읽었을 것입니다. 11장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는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 이 왕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구서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또한 이 영광의 때에 참여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에디오피아인들은 또한 놀라운 위로와 그 위로의 장인 이사야 40장에서 야훼의 영광이 계시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미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왕국으로 들어가면 금지당한 이 내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될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도 외치게 만든 그 영광을 이 내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른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당신의 존재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 내시는 불완전하고 결코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장벽이 있고 건너지 못할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 내시에게 필요한 것은 대리인이었습니다. 이 내시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제거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선언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들어가 더 이상 마른 나무가 되지 않게 해주실 그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을 인도합니다. 둘째, 무엇이 나무를 살게 해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내시가 있었습니다. 고대 에디오페의 최고 고관대작들 중 한 사람인 내시가 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인들에게 있어서 야훼를 예배하는 기쁨은 씁쓸한 것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훼 회중의 접붙임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시이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공동체 외부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른 나무가지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른 나무였습니다. 생명을 맺지 못하는 나무였고 생명을 맺을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언약 바깥에서 주를 믿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마른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교회, 즉 보편교회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약 바깥에 있는 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이 내시절은 끊임없이 언약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하고 언약 안에 있지 못한 것이 그에게 씁쓸해야 하고 그에게 고통스러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른 나무로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야훼의 집에서 자신을 위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하는 집에서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진리를 이해하는 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병거가 천천히 옛 가자의 길을 따라 지나가는 동안 이 내시는 7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인은 난감했습니다. 이 53장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는 동안 자기 병거 끝에 지나가는 사람 빌립을 발견합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길 가는 한 사람이 이 병거를 타고 와 있는 이 고관대작인 간다게 내시를 향해서 너 그거 읽는 거 이해하니?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질문을 받게 될 때 그는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에디오페인은 반응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빌립을 자기 병거로 올라오게 와서 앉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사야 53장을 시작할 빌립은 입을 열어 그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말했습니다. 연한 초목처럼 특별하게 보일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이신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은 그리스도가 멸시당하고 거부당하시어 하나님께 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던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하여야 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야훼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리스도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고난을 받으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아무리 무시무시할지라도 이는 이 내시를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당신의 종에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어린 양이시고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점과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불완전함을 담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불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내시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십중팔구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것에 의하여 망가지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런 마른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야훼의 회중에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의 손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영혼의 망가짐의 예정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시는 하나님과 멀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와 같은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생겼고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종을,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꺾이시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우리를 어렵게 여김을 받고 결코 다시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에 속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 이스라엘 성전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으로 그 성전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성막에 들어가 정말로 성소가 어떠한지, 정말로 지성소가 어떠한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 그 언약 바깥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겠지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명기 23장 1절에 쏘는 것이 제거되어졌습니다. 즉, 고환이나 엄경이 잘려진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예배자로 성전을 찾아갔지만 그 위치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시는 더 이상 나는 마른 나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 그 어떤 사람도 그러네, 너는 마른 나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야훼의 집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이름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찾고 있던 다윗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내시에게 주어졌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쁨이 터져 나오고 내시가 빌립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직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우리보다 훨씬 세례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받는다는 무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할례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엄경이, 왜 고환이 깨진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참된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례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 세례를 통하여 언약 안에 들어가고 나는 언약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나는 성전의 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례 받는 것이 내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시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장벽이 무너졌고 깊은 골짜기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시가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완전히 접붙임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마른 나무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의 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인의 회심에서 빌립이 하기를 원하셨던 역할을 끝났고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어 아소도 곧 아소도서 옛 도시 팔레스타인 도성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가이사랴를 향해 북쪽으로 길로 갔고 나중에 20년 후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빌립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디오페인은 기뻐하면서 에디오페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당시에 여전히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신약에 해당되는 복음들과 바울 서신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들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심으로 자신은 결코 더 이상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는 이사야 55장의 초대에 응할 것입니다. 55장 1절에 오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는 이사야 56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도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제 이 내시는 이 55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정말로 생명의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 나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마른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때와 지금 이 상황과 비교해 볼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내시가 가지고 있는 느낌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당한 그 고통 모릅니다.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엄청 먼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까지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예배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데, 너는 내시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고 단번에 내쳐버립니다. 이 내침 앞에서 그는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서를 값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길에서 계속 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레위기 22장의 그 말씀처럼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53장에서 그것을 만나고 55장에서 네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야훼께 나와 그의 아들에게 부복하라. 그리고 56장에 와 너는 마른 나무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내시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볼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볼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허미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야훼의 회중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훼 앞에 나아올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자라고 잎이 푸를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고 사함받은 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야훼의 회중으로 옮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예배가 풍요롭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기에 있지 못함, 여기에 물러남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이 내시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 내시는 물이 있는 곳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마른 나무로 남아있다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는 나를 무엇이 막을 수 있느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 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빌립은 말합니다.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의 그 언덕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너에게 이 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참 세례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마른 나무로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확고하게 야훼의 회중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는 데 있어서 나를 막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성취하신 것의 완전한 유익을 즐기는데 나를 막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나를 무엇이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회로부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나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매주일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설교하시는 그 두 번의 설교를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야훼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그 형제의 교제를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야훼를 즐거워하고 야훼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것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옛 모습을 모르기에 한 주 예배하지 않아도, 한 주에 예배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 외인이었을 때 모습,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을 때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아도 어느 교회에 가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언약 바깥의 사람이고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갖는 그 백성이긴 하지만 언약 바깥에 외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훼 중에서 우리의 위치를 받음으로부터 우리를 제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훼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과 위치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된 신자들은 언약 안에 머무르는 즐거워하고 그 언약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